1월달 모임이나 만남들 일정을 정리하다 보니까 구정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구정하다 보니까 작년도 구정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힘든 구정 보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난파하고 배는 물에 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딱 1년인데 정말 행복한 이제 또 새해 맞이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붙드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때의 그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 결코 잊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 사랑하고 우리 더욱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몸되신 교회 재건과 회복과 또 부흥의 시기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시기에 이겨냈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시키시더라도 감사함으로 그저 감사함으로 주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니게 지방 세계 지도를 놓고 본다면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두로에서 수로베니게 출신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그저 직접 대면도 안 하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의 선교의 여정입니다. 3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 베니게에 속해 있는 시돈 거기에서 북쪽으로 이제 시돈을 향해서 두로에서 시돈을 향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갈릴리 호수 동편을 중심으로 한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긴 선교의 여정을 이렇게 딱 중요한 지역만을 보여주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데가볼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이 본문과 또 신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에서 데카는 이제 열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열, 그리고 라틴어로 영어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요. 열. 그러니까 예전에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1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에 10개의 이야기를 한 단편소설 모음집인데 10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조금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다. 왜 데카는 열인데 왜 12월을 디셈버라고 할까? 이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저만 궁금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궁금했던 걸 이해하고 나면 평생 기억하는 장점이 있죠. 사실 여기에 디셈버가 12 이어서가 아니라 10인데 12월의 이름이 그냥 디셈버라고 하게 된 유래가 로마 역사에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달력, 로마에서는 이 1년을 10달로 나누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혹한기 겨울은 달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제 봄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해서 10개로 나누어서 10달을 붙였다. 그래서 앞에 네 달은 이름을 붙였는데 자기들이 숭배하는 다른 여러 가지 이름 붙여서 다섯 달부터는 이름을 안 붙이고 번호를 붙였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풍습이 넷째 아이까지는 이름을 붙이는데 다섯째부터는 그냥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붙였답니다. 혹시 다섯째 이후이신 분들은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5월 이후는 그냥 다섯째 딸, 여섯째 딸 이렇게 숫자로 부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8월은 8을 의미하는 옥토베르, 9는 노벤베로, 10은 데켐베로 원래 이렇게 즉 디셈버 10월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12달로 정리를 해가면서 앞에 두 달을 붙여서 이 하나씩 둘씩 밀려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원래 7이었던 9월이 September, 뭐 영어 연결이 되시죠? 혹시 자막이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9월이 원래 아니고 7월이었는데 9월로 돼서 September, 영어로 September가 되고요. 원래 8, October가 10월로 되고 그 다음에 November 19, 그 다음에 10이었던 데켐베르, 디셈버가 12월로 밀려나게 잘 나오는군요.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원래 다섯째 딸, 여섯째 딸, 그러니까 나중에는 7월, 8월 됐던 것에 이름을 붙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뭐 앞에 넷은 그들이 숭배하던 그런 신의 이름을 붙인 것들이었는데요. 예, 뭐 태양신, 달신 이렇게 숭신 이렇게 붙였는데 어떤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당대에 가장 큰 로마 제국에 영향을 미쳤던 인물의 이름을 일곱째 딸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름이 없던 그 사람의 이름이 로마의 사랑을 받던 줄리어스 시저. 그래서 7월에 줄라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저가 암살당한 후에 이제 그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내전을 거쳐서 황제에 등극을 하고 이제 로마 원로는 그에게 지존자라는 의미의 아우구스투스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후에 황제는 원래 황제가 되지는 못했지만 황제를 꿈꾼다고 해서 공화파에게 암살당했던 시저, 그를 추앙해서 이제 원래의 발음은 케사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케사르, 뭐 시저, 우리로 오면서 이렇게 부릅니다만 황제 뒤에다가 케사르 혹은 시저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호칭을 원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만 시저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우리말로 한자로 해서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하면 여러분 성경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호로 고적하라 하였으니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8월의 이름을 8월이 이제 뒤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7월, 8월 그렇게 해서 아구스토 해서 어거스트 이렇게 되었다. 요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거명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원래 10을 의미하는 데켐베르, 즉 디셈버가 12월이 되었다.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 출발했냐면 데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다음에도 기억하시라고 별로 기억하실 것 같지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기억하실 때까지. 이렇게 해서 데카 10개의 도시, 그런데 10개의 도시 데카 이게 폴리스, 데가폴리가 왜 중요한가, 왜 의미가 있는가.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헬라 시대에 혹은 로마 시대에 신전 중심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신전을 뒷받침해줄 근거 도시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정복하거나 어떤 곳에 그 지역의 영향력 있는 수도를 삼으면 10개의 주변 도시들을 딱 정해서 데카폴리스, 그 지역에서 예전엔 10달이었으니까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이 신전에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는 체계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외부에서 이 10개에 속한 데카폴리스를 침입해 오게 되면 결국 어디를 침입하게 되는 겁니까?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본군이 와서 진압을 해줘서 결국은 로마 제국의 보호도 받으면서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통치에 근거 기지가 되고, 로마는 문화는 헬레니즘을 퍼뜨렸으니까요. 그래서 헬라 문화의 본산지가 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가 이 유대 땅 옆에 있는 갈릴리오스 근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도 있었다를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줄리어스 시저를 얘기했잖아요. 줄리어스 시저가 완전히 패권을 장악하기 전에 당대 세계를 놓고 자웅을 가리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폼페이우스 장군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 태어나시기 전 주전 63년에 유대를 정복하게 됩니다. 유대를 정복하고 나서 이제 유대 땅 옆에 있던 지역들을 유대로부터 독립시켜주고 10개의 도시를 지정해서 데카폴리스로 만들게 됩니다. 이게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 통치의 기지이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신앙과는 완전히 별개로 가장 세속화되고 그 당시 세계 문화를 융합해 나가는 가장 세속적인 그런 문화를 퍼뜨리는 중심 지역이 되었다. 즉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이교적인, 가장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가 만연하는 그런 죄악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성결을 추구하는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데가볼리 지역에 출입하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예전부터 그쪽으로 이주되었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 흩어졌던 그들이라든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 있어야 했던 사람들 이외에 하나님 앞에 성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데가볼리 지역을 출입하는 것조차 이교의 땅, 우상 숭배가 득실득실하고 황제 숭배를 그렇죠? 막 그런 균이 막 움트던 그런 땅에 출입하는 것이 또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또 만연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어려운 곳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들어가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선교의 대상은 처음부터 유대인만이 아니고 유대인, 헬라인 관계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 우리가 이제 기본 성경으로 정해놓고 있는 개역 개정판을 읽다가 보면 조금 헷갈립니다. 31절. 그래서 사실 여러 번역본을 뒤져보았었는데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31절 하반절 보게 되면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의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데가를 통과하여라는 의미는 데가볼리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서 데가볼리 지역이 아닌 그곳에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원문에서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통과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가운데에 있는 그 부분에 들어있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NIV라든가 조금 의역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킹제임스 버전만 진짜 정통 번역이다. 그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번역이 가장 완벽하고 그것만이 성경이다 하는 것은 오류인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 보존학계를 한국교계에서 다 이단으로 정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어 번역본 중에서는 가장 직역을 하고 어순도 원어의 순서, 구약은 히브리어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려고 애를 쓰고 그다음에 신약은 헬라어의 순서를 가급적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하고 문자 대 문자대로 해서 번역을 하려고 애를 쓴 ESV, 저도 이게 가장 중요한 참고는 ESV로 합니다만 여기에는 그 뜻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영어를 성경을 좀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로 가시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데가볼리 지역 안에 있는 곳이다. 이해가 되시죠? 즉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즉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의 선교를 하고 치유를 하고 계시는 곳은 그냥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온 유대인의 땅이 아니고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곳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 작은 뉘앙스의 차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유대 땅인가 아니면 이방 땅인가 헬라 땅인가요? 요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유대인 안에서만 이러시는데 실제로는 우리 주님께서 유대와 헬라, 이방, 부정한 땅이라고 하는 것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나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선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헬라화된 이방 도시들을 이제 10개의 도시들이 퍼져 있습니다만 거기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또 주변 작은 촌락들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넓은 전체적인 지역이 되겠죠. 그것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시다가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되는 이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 고기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곳에 도착하시기까지는 학자들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은 대략 8개월 정도의 긴 기간. 우리 주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만 3년은 아니고 3년인데 그렇게 본다면 대략 3분의 1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긴 기간을 요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땅에서 우리 주님 사역을 하셨는데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터인데 오늘 이 한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사건. 그 사건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청각장애인이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언어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바다는 아람어인데요. 당시에 공용어는 히브리어는 고전어에 속하고 그 당시에도 아람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헬라어는 여럿이 통용어로 쓰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못 알아듣는 헬라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걸 우리말로 또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열려라 하시니 귀가 열리고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혀가 풀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입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진실을 못 보는 것이죠. 귀가 열려 있어도 진리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찬양과 기도보다는 악한 말들만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는 멀쩡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다 막히고 닫혀 있는 중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칠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이 열려라 고쳐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하시니 이 사람의 귀가 트이고 혀가 풀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면 그것이 열리고 풀리고 고쳐질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치유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우리 주님의 치유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세상에 입증해야 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세상에 알려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3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한 그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의 원리를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신 우리 주님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 나타날 이 치유의 능력, 이 이적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 행동으로 우리 주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장면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실 때에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부활시키실 때에도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서 기도하기를 즐기셨지만 아주 바쁜 날마다의 고된 그 사역의 현장에서도 늘 성부 하나님과 기도하시며 교제하시며 사역하셨다. 오늘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도 멀리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와서 고치신 것이 아니고 고치기 전에 잠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사역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임하였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코람되어 하나님 존전에 있음을 자각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섬기고 일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휴 켄트라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대 기독교 문명의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도 아니고 종교다원주의도 아니고 혼합주의도 아니고 물질만능주의도 아니고 성공주의상주의도 아니고 기복주의도 아니다. 그것이 다 죄이나 그 모든 죄보다 더 큰 죄는 기도 없는 삶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을 얼마나 마음을 조아리면서 또 반성하면서 보고 또 보았는지 모릅니다. 바빠도 기도하면서 걸으면서도 하나님 존전해서 교제를 하면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전의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할 일 다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죄가 있으니 첫째는 기도 없는 삶이요 둘째는 신행 불일치의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내면의 성품이 우리의 입술의 신앙 고백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존전에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처럼 그렇게 모든 능력 하나님께로 온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그 일에 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우리 주님 탄식하시며 그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공감하면서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 없는 고통을 우리가 함께 느끼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공감하며 사역을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세상에 입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교회로 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이 탄식은 상대의 아픔을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그래서 나오는 연민, 공감의 눈물인 것입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리니 그 사람이 알아듣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이도록 주님 탄식하시며 이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나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도록 소통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인생의 아픔에 주님도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 그 고통을 주님께서도 함께 느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주님의 성육신, 주님의 치유,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자비가 있음을 이 탄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가셔서도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이 우리에게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연민하시며 동정하시며 그 아픔 공감하시며 탄식하시며 우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또 그 환자의 그 상태로 인하여 탄식하시지만 근원적으로는 사탄이 권세 잡은 이 세상 죄로 인하여서 상실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주님의 연민이요 이 모든 근원이 되는 사탄에 대한 분노의 탄식이신 것입니다. 이 탄식에서 주님의 치유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입증해야 할 사명을 가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이 환자를 향하여 탄식하셨던 이 세상을 향하여 탄식하셨던 그 아픔을 함께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과 밖에는 상처로 신음하는 영혼이 있고 상처로 고통받는 세상이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가 안 들리고 말이 막힌 이 사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하는 이 세상에 깊은 탄식으로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님의 눈물을 가슴에 품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세상을 위하여 울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애통할 때 눈물로 탄식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너무 냉담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아픔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의 아픔과 분단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당연히 여기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예수님을 따라서 우러러 보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아파하며 공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언행 심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세상에 입증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입증하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손이 되어서 세상을 만져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으셨습니다. 이제 치료가 시작된다는 사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손에 침을 뱉어 그 사람의 혀에 대셨습니다. 이제 혀도 치유하신다는 사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러워하지 않으시고 직접 손을 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리자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신학생 시절 무엇이든지 시키면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하던 그 시절 나병 환자촌에 봉사를 다녀온 후에는 이 찬양 제정신으로는 절대 부르지 못했습니다. 323장 예전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오늘처럼 해열제 먹고 좀 센 약 먹어서 정신이 얼떨떨할 때라면 부를 수 있겠지만 제정신으로는 절대 부를 수 없던 찬양.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는 찬양할 수가 있지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절대로 부르기 어려웠던 그런 찬양.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부르기 너무나 무거웠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그 나병 환자에게 말씀만 하셔도 되시는데 그에게 손을 대셨던 것입니다. 그냥 걸쳐놓으신 것이 아니고 이 단어의 뜻은 꽉 붙잡는 겁니다. 큰 합병 환자 설명조차 하기 어려운 그 환부에 손을 꽉 대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유대정결법에 의하면 이들과 옷깃만 스쳐도 부정해지는 것인데 개념하지 않으시고 꽉 붙드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명하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아픔에 공감하시고 그리고 만지셨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민을 느낄 때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픈 사람에게, 상처 입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들어주고 만져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입증해 주는 우리들의 중요한 책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손끝 되어서 사람을 만져주고 이 시대를 만져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이며 돕기 위해 불편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네 번째 이르시되 에바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세상을 치유하는 것은 앞에 세 가지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열리라 하니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것입니다. 막힌 것이 뚫리고 맺힌 것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37절 보게 되면 사람들이 놀라되 심히 놀랐다 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불치의 병이 고쳐진 그를 고치신 주님의 능력에 놀랐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병은 귀가 안 들리고 말 더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 헬라어 단어가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용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는가? 이사야서 3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 바로 이 단어입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언제요? 메시아가 도래하시면 그분이 능력을 바라시면 이 일이 일어나리라. 단지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 불쌍해서 그한 사람 치료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메시아가 그들과 함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 행동으로 설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8개월의 긴 여정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딱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압축해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면 메시아가 임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힌 것이 뚫리고 닫힌 것이 열리게 된다. 바로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계시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이토록 이끌어주셨는 들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임하시면 사탄마귀 귀신이 무릎을 꿇고 막힌 것이 뚫리고 닫힌 것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세상에 입증하는 하나님의 도구 예수의 참 제자가 되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끝까지 이 일을 방해하려고 교회를 향해 불화살을 쏘아대었고 거짓 괴계로 교회를 쪼개고 나누어 이제 우리는 피 흘리며 버텨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모습 어떨지 상상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회복의 소망 가운데 있지만 그 내상이 너무 심해 어찌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 상처투성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이기에 그것마저도 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마지막 승리가 확실한 것처럼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은 이 상처는 이제 결코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는 상처받은 이 세상을 상처입은 한국교회를 치유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주님께서 에바다 치유하신 그 과정에 단서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을 우러러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보고 둘째로 탄식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며 셋째 손을 대시며 주님의 손이 되어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넷째 이르시되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허락하셨던 이 견디기 어려웠던 고통과 상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유익한 도구로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에바다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 지역에 한국교회에 한반도에 전세계에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상처는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약이 될 것입니다. 지나간 힘들었던 시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겸손히 주님 손에 붙들리어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도래했음을 세상에 입증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서울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